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덟 번째 시즌 두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여덟 번째 시즌에서는 마음 지키기라는 존 플라벨 목사님의 책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토크로 번영의 때와 역경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지침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먼저 번영의 때에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번영의 시기일수록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도 쉬우며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번영의 시기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번영의 시기에 겸손한 사람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일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번영의 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기가 제일 쉽다고 존 플라벨 목사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고 교만에 빠지기도 쉬우며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람의 마음의 나사가 풀리게 되면 그 마음은 고장나서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의 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느슨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설명하신 교만에도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성을 날리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 이전에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번영의 시기에 들어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영의 시기에 들어가게 될 때,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특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교만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번영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보람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플라벨 목사님은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번영의 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에 얼마나 잘 빠질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데요. 번영의 시기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번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번영의 시기에 들어가서 그 번영이라는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까요. 번영의 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시기인지를 알고 있기만 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번영의 시기가 찾아올 때 일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정말 쪼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번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편리함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등따숩게 자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때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한번 믿어보시고 번영을 나한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번영을 안 주시고 성공을 안 주시고 유명세를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번영과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덜 욕심을 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내가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정말 성공을 크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경건하고 여전히 이웃들을 대하여 한없이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번영의 시기에도 아주 풍부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 자신에게서 그런 것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들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만큼 드문 케이스고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번영을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악한 사람, 이웃에 대하여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나 번영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렵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진리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은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공이나 번영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시는가 보다. 이제는 내가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저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한 가지 진리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성공이나 번영의 시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절대로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어렵고 절대로 교만에 빠지기도 어려우며 절대로 세속적인 사람도 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자신들이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명성을 쌓는 데 열을 내면서 살았던 삶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는 것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사니까 나도 한번 번영의 시기 가운데 들어가고 나도 한번 성공의 시기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볼 만큼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오히려 아, 내가 그때 좀 더 가난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웠더라면,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삶,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삶, 내가 그렇게 이웃들을 업수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지침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영혼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방해거리인지를 숙고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많은 부분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번영의 시기와 성공의 시기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번영할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삶을 세워보리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현실적인 삶에 매달리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한없이 번영과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시기와 그리고 성공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분복이 맞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수록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순례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내 눈에 천국의 영광이 가려져서 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놓지 말고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더 헐레벌떡 달려가지 말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쌓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더 부유해지는 것보다는 가난해지는 삶을 추구하고 더 성공하는 삶보다는 더 낮아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과 성공의 시기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없이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없이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지키리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침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번영과 모든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누리게 되는 번영이나 성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우리가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서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번영과 그리고 성공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번영과 성공의 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자인 존 플라벨 목사는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릴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지 않도록 또는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부지런함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비록 고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선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을 보았죠. 그것은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다는 거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고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과 함께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역경의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존 플라벨 목사님은 아홉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교만과 육적인 안일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히 사람이 철이 들려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철 드는데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일이 필요하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이 그 역경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울면서 불면서 살려달라고만 애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 제시하는 두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를 거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음이 평정을 되찾게 되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고 올바른 반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존 플라벨 목사님이 제시하는 세 번째 지침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들이 있어요. 때론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나쁜 질병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고난과 역경의 통로가 되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그 고난과 역경의 마지막 끝부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끝부분을 잡고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안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역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사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안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서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먼저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숨어 있는 죄악과 부패함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차분한 인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탁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의 시기에 있을 때보다는 역경의 시기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관대함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를 칭찬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간사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경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길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참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소중하게 보시고 더 많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힘들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유혹에 멸망케 하는 권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에 대해서 서글픈 생각으로 마음을 낙망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배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값이 비싸게 나가는 수화물을 미련 없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붙잡고 더 가지고 있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침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것을 성취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방식은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무엇을 뚝 떨어뜨려 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지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 속에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제는 망했다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장났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그런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이제 야단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가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망하는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끝장나고 망하고 이런 결과들이 절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끝장내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장나더라도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걸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 망하려고 망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버둥을 치고 물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조해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큰 해를 우리에게 끼친다는 것을 숙고하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발버둥을 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얌전히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유쾌할 것이다. 고통은 인내와 차분한 순종에 쌓여져 있을 때 쉽게 삼켜질 수 있는 알약이다. 그러나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알약을 씹어서 영혼으로 하여금 쓰디쓴 맛을 보게 만들 뿐이다.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의 옷에 박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잘 조절해서 화살을 쏘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화살이 우리 옷에 박힌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화살을 붙들고 씨름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화살이 우리의 살 속에 박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불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혹은 큰 어려움이 생기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결국에는 불안한 모든 사람들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정말 문제였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얌전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할 의무와 행동을 올바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것을 기다렸더라면 되었을 것을 다들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역경을 당할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해결사가 되려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목사의 직무를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사업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가정의 주부라면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을 섬기는 일을 성실히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해결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아니면 지역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무질서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차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요와 성공의 시기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역경의 시기에 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가 풍랑에 빠지게 될 때, 그리고 위협을 당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북토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